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하며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대강절 첫째 주일로 맞이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한 이 한 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청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 산불로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 추리가 불에 탈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서 나무가 타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 추리는요 높이가 83m, 또 둘레가 11m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합니다. 만약 그 나무가 불에 타거나 또 쓰러진다면 분명 우리가 다 알진 못하겠지만 그 지역의 생태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소중한 관광 자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큰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제 11년 3개월이 되는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아수르와 애굽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큰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큰 나무인 애굽이 마치 아수르 제국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바벨론에게 찍힘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 애굽의 멸망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아수르는 참으로 강하고 또 열국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또 풍요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수르와 애굽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벨론까지 사실 온 세상이 다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아수르가 흥하고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말하면서 오늘 애굽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과 필연성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요 죄악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권세가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는 조금도 벗어날 수 없고 결국 피조물은 자신이 잘되고 성공하여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장에서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거대 나무가 아수르와 애굽을 상징한다면 이어지는 32장에서 나오는 포악함과 교만함을 나타내기 위한 나일강의 큰 악어. 그 악어가 바로 애굽과 바로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에스겔 31장을 정리해 볼 때에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그 볼 때 에스겔은 아수르의 영광을 마치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과거 부요하고 풍요로웠던 애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은 앞으로 닥치게 될 애굽의 파멸을 바로 멸망을 과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아수르 제국의 처참함에 비교하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10절에서 14절은 애굽의 멸망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또 15절에서 18절은 강대국 애굽의 그 갑작스런 멸망에 대한 반응으로 열방이 놀라는 한편 애곡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1차적으로 BC 612년에 아수르 제국이 갈대아 연합군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면서 더 나아가 애굽의 장래가 바로 이와 동일하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멸망 원인이 다름 아닌 교만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애굽의 멸망 역시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교만에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수르처럼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크고 평화로웠던 애굽은요,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기는 24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상징화되고 있는데요. 아수르 역시 그처럼 크게 성장하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되는 것은 곧 애굽이 그처럼 크고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로 바벨론 제국에게 패배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제패한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거대한 나일강으로 인해 생겨난 비옥한 토지를 보면서 그 풍성한 물줄기가 애굽에게 엄청난 불을 안겨다 주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들이 기르는 대상은 아수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은 애굽의 나일강보다도 아수르의 젖줄이었던 티그리스강과 또 그 지류뿐 아니라 아수르 제국을 번성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자연적 조건 및 인적 자원 그리고 아수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국제 정세 등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샘 곁에 심겨온 나무는요 무성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땅은 거대한 나일강의 물줄기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가 7년 동안 가뭄으로 고생할 때에도 넉넉한 식량으로 충분히 먹고 견딜 수 있었던 그 부유한 나라였음을 우리는 창세기 41장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강함 위에 찬란한 문화까지 꽃피울 수 있었던 애굽의 문명과 그 깊은 학문을 보면서 당시 애굽이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던 또 부강했던 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부와 화려함이 그들을 오히려 세속화시켰고 또 애굽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에 빠져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편안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은 분명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권이 당첨되어서 갑자기 부를 얻었지만 오히려 오래지 않아 돈 때문에 타락할 뿐 아니라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게 되면서 가정이 깨지고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피폐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것은 성공하고 잘될 때에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 뒤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로는 성공과 부가 마치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착각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그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잘못된 자세가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국 언젠가 모두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국 영혼은 육을 떠나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사는 이 땅의 삶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주변을 돌아볼 때 더없이 좋은 여건과 환경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과 타락 그리고 패역함으로 결국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이 그렇게 될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된 아수르 제국의 강대함과 뛰어난 위엄이 다시 한번 강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1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결국 아수르와 애굽의 절정기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멸망당하였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께 겸손히 순복하는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은 아수르가 교만케 된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7절은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갈 때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에 처할 때보다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중요한 자세는 바로 꾸준함과 일관성이 있는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리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늘 한결같은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늘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될 수 없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 왕 바로가 실패한 이유도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대제국 아수르와 애굽이 멸망한 이유도 다름 아닌 교만과 죄악이 원인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삶을 유지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몸된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지혜를 통해서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며 슬픔과 아쉬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신분자종 관계 등 여러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지를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은혜 그리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오늘도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환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드리며 구세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은 물론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들의 삶에 사랑의 주님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 다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가올 49주년 그리고 50주년을 잘 준비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 위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